우리 지난주에는 총회와 비슷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그 편지를 작성해서 각 이방지역의 교회에 발송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려서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사도들도 싸우나. 갈라졌다. 심이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며 39절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사도들이 볼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총회는 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 교단의 총회가 오면 싸우죠. 그런데,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논쟁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논쟁을 했는데요. 그 논쟁은 물론 박세파들과 이제 사도들과의 그 논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질문 자주 하시죠. 자주 하시는 거고,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까지도 그 원인을 전부 인간의 죄성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교단이 나뉜 것은 원래 교단이 하나였는데 싸워서 나뉜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교회가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루터라니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칼빈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스위스와 북쪽에는 리폼드라는 개혁주의 신앙이, 칼빈주의 신앙이 태동하면서 리폼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마 교황청에 반대해서 성공회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교황청에 반대한 세력이 그들이 교회를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성공회가 된 철치 오브 잉글랜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틀랜드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신교 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장로교가 스카틀랜드에서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PCA는 어떻게 보면 스카틀랜드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스위스와 네덜란드 쪽에서 일어나는 리폼드 문명에서 가깝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시스템은 장로교인과 스카틀랜드 장로교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북쪽에 있는 많은 개혁주의 교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지금의 장로교가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단이 처음부터 뭐 논쟁을 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감리교가 발생한 것은 성공의 교인이었던 존 웨슬레가 거기에서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다가, 사실 웨슬레는 끝까지 성공의 신자교 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많이 그러는데 감리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감리교가 됐는데, 본인들이 감리교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영국 성공의 교인들이 메토디스트라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방법론자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 결국 메토디스트라는 교단이 생기게 된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사실 성공회와 굉장히 시스템이 비슷해요. 성공회에서 파생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단이 갈라진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지역적으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모여서 민족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교단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 기독교가 생긴 것과, 만일 중국과 일본에 기독교가 생긴다면 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조금씩 흡사 시스템이 다를 겁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개신교들이 다른 교단의 이름이 달라진 것 뿐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싸워서 나눠진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왜 합쳐지지 않았느냐? 글쎄요. 나뉘는 건 쉽지만, 그러나 미부터 나눠진 건 아니었고, 자연적으로 따로따로 모였지만, 그것이 합쳐진다는 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장로교는 많이 합쳤다가 나뉘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OPC라는 데가 있고요. 아, 오르토도스 장로교회, 이벤저니컬 장로교회가 있고 이런 건 서쪽에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동북 쪽에서 이제 보통 PCUS, USPC에서 지금의 PCUSA나 PCA 쪽이 동부와 남부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역시 미국도 나라가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교단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분리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또 100%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적으로 교리가 많이 달라져서 대립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얼마나 같은 구원론과 같은 교회론을 갖고 같은 종말론을 갖고 있느냐를 볼 때 얼마든지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것이 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논쟁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싸워도 괜찮다, 나눠져도 괜찮다 이렇게 나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그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제목을 좀 낭만적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낭만적이라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좀 재미없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쓰고 싶었던 제목은 아름다운 헤어짐이었습니다. Beautiful Separation.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썼는데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과 자유의 아름다운 헤어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누어진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복음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분리는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디파이닝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합리화를 거꾸로 해나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은 너무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죠. 권위자라는,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자. 바울은 아니다. 그 녀석은 힘들다고 도망갔으니까 아직은 자격이 없다. 자, 왜 제가 아직은이라는 부사를 집어넣냐면요.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죽사님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게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인정하고 그를 아끼는 모습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거의 바울의 유언서라고 하는 그 편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마가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나누어졌지만 그들이 결국 인간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마가는 준비가 안 됐다.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또 바나바의 입장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가면서 훈련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쪽이 더 옳았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들 간에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고 판정하기 힘든 문제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역은 복음 사역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밥 먹으러 가서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갖고 싸우면서 갈라져서 딴집 가서 먹자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라는 범위 안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어플라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5장 36절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했던 성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한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한번 보고 또 권면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쭉 다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차 전도여행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딴 데로 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할 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원래 목적지는 소아시아였는데 나중에 바울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바울이 동쪽으로 못 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의 목적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어서 우리가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오케이. 그런데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마가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의 예루살렘에서 항상 자기 집으로 오픈하는 마가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조카라는 말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었고 또 그가 구브로까지 갔죠. 그러다가 밤빌리아에 가서 유럽 소아시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가는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8절에 보시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직 마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또 이런 전도 여행에 안 맞는 것 같다. 왜 전도 여행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하면 김치가 먹고 싶어서 돌아가는 건지 음식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옳지 않다. 굉장히 강력하죠. 옳지 않다. 그런데 바나바는 계속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이 그랬겠죠. 조카라고 봐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요. 39절로 가면 서로 심히 다투어 a sharp dispute 그런 얘기입니다. Paul and Barnabas a sharp disagreement 이해가 안 되죠. 사도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가. 피차 달라졌다. 이들은 유대인이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총회를 하면 미국 목사님들 회의하는 거 보면요. 이번에도 Women in Ministry라는 주제가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거의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내내 그 얘기만 했는데요. 몇 사람이 일어나서 계속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날카로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과 나누는 거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사실 한 시간이면 끝날 수 있었던 토론이 7, 8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 어렵게 해서 이제 원래 그 스타디 커미티가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약간 수정해서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 같으면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면요. 같이 식사를 못 갑니다. 얼굴 못 보는데. 이 미국 목사님들은 막 서로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막 논쟁했는데 끝나면 같이 가서 밥 먹으러 가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범죄입니다. 금방 저렇게 막 날카롭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식사를 하고 참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미국도 뭐 여당과 야당이 식사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또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후에 계속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바나바를 얻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바나바와 첨예하게 대립돼서 헤어졌지만 그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바나바를 자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계속 인정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로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견해가 달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거나 서로 무시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바울은 그 후에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집인 구브로로 가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갈라져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 교류가 있었고 서로를 계속 인정해 와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어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 찢어지고 계속 초대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못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나바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개발에게 나오지 바나바는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참여, 뭐 본인들이 참여한 건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사역에서 바나바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내 파로는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바나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어서 결국 전도여행을 같이 못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길리기아로 갑니다. 둘 다 자기 고향이죠. 결국 자기가 왔던 원래 고향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될 정도로 그들은 갈라지고 말았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떠나면서 잘해봐라 뭐 이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그들이 갈라진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일차적인 교훈이 있죠. 첫째, 바울은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는 2차 전도여행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바울의 전도여행 때문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매년 가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꼭 매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사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 굉장히 참 가슴 아픈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고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자마자 옛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거나 또 다른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예전과 같지 않게 교회 생활을 썩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기도 부탁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컨텍스트와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면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서 같은 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잘 적응해서 같이 섬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적응의 기간이 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펜스테이트 대학원생이 그런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있는데 논문을 좀 받지는 못했어요. 혹시 변호사님이 그쪽에 아시면 파트는 단지만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학생이 무슨 논문을 썼냐면 유학생이 한국에 돌아가서 재적응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 설문조사를 부탁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컨택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겠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일 텐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 와서 하는 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저도 허락을 하면서 무슨 논문을 쓰느냐고 그랬더니 그 주제로 논문을 쓴답니다. 하나가 있대요. 이대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건 제가 못 받았는데 거길 보니까 5년을 나와 있으면 돌아가는데 5년 이상이 돌아가서 적응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 논문을 썼는데 아마 지금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황이 바뀌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쉽게 적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국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떠났을 때 여러분도 아니고 떠났을 때 한국도 아니고 떠났을 때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적응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교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고 가시는 분들은 더 그 문제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르냐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가 5년을 떠나 있었는데 가서 바로 교회에 적응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3,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인내로서 그리고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재적응을 해야 돼 다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에큐펑처 내지는 파인튜닝이 돼야 되죠. 얘는 빠져 있었잖아요.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로 신앙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잘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빨리 좀 적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엄두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국 방문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매년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도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건강하게 도울 수가 있을까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재방문하기로 결심했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에 가시면 여름방학권에 가시면 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가서 예배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예교우들을 만나시면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사를 드립니다. 그냥 또 재미있게 노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육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좀 좋은 교제를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커피 한 봉지 갖다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오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커피 갖고 오셔도 맛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의 갈라짐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다고 사실상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분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쟁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 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마가를 잘 양육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다녔다면 아주 그냥 시체말로 아주 센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니면서 이들의 사역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누어짐으로써 마가와 신라라는 중요한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사역한 모든 내용 특별히 바울이 섬기던 로마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가 복음이라는 중요한 복음서를 로마 교회에 선물로 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나중에 신약교회와 온 기독교가 인정하는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라짐은 우리가 언핏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고 복음이 더 많이 멀리 빨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갈등이었다. 참 묘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격의 차이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교단이 많이 나누어진 것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르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각 교단의 예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예배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입니다. 컬처를 해요. 문화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것과 포함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단을 어떤 교단으로 갈 것이냐 때 여러분들이 그 교단의 무슨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연구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예배가 마음에 든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예배 스타일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정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교회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정하는 데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예배의 패턴을 정하는 것이 사실 교단의 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있죠. 다양한 예배 스타일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스타일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함에 따라서 편안한 곳에 가서 내가 컴포터블하게 예배드리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교단의 교리가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장로교의 교리가 100%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 목사님 있을 때는 아니라 그러는데요. 저는 좀 솔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조금 문제 있는 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교리들입니다. 아주 심플한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유한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써 이제 더 큰 복음의 사역이 전개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15장 전체를 보면 앞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의 논쟁이 있었고 이제 뒤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어떻게 보면 큰 주제는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는 공동체적인 논쟁, 전체적인 논쟁이고 뒤에는 개인적인 논쟁이다. 또 앞에는 신학적인 논쟁이었다면 뒤에는 그냥 관계적인 논쟁이었죠.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논쟁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것, 물론 순서대로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가 저자가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크게 보면 전체적인 논쟁과 교회적인 논쟁과 개인적인 논쟁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누가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적인 논쟁은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이었고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이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논쟁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인 논쟁은 성경에 근거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관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논쟁은 성경의 근거에서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누어서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교회와 근본적인 자유주의 교회가 서로 갈라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저는 그 교단들이 어떻게 갈라졌느냐보다 크게 나누어서 개혁주의와 자유주의의 분쟁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주의는 저는 이단보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구원자다 하는 게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럼 자유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유주의입니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자유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거의 말하는 플루럴리즘이죠. 자원주의죠. 그게 왜 잘못됩니까? 무슨 잘못됐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요즘은 어떤 목사님들한테도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 온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논쟁은 합리적인 이치가 불가능할 때에는요, 아,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쓰겠습니다. 불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The great disagree. 바울과 바나바는 오그레이트 디스어그리를 한 겁니다. 막아라는 문제예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나는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바나바 당신이 막아라는 데리고 가시오. 나는 신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오그레이트 디스어그리, 렉스어그리트 디스어그리. 그리고 회의가 끝납니다. 우리의 견해가 다를 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문제로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생산적인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이상한 단어를 두겠습니다. 파괴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생산적인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불리는 생산적인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합의점에 도달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사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할 수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 마가에 대한 논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일치하기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논쟁이 모두 생산적인 결과를 끌어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는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이번 총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PCA에서의 논쟁은 결론은 항상 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PCA가 교회에서 여자는 무엇을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데 강조를 해왔다면 그 보고서의 결론은 참 아름답게 갔는데요.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못한다는 데에서 그러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쪽으로 보고서가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거티브스를 강조했다면 이번부터는 파지티브스가 강조가 되면서 여자 성도들도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물론 이제 안수는 PC에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처음부터 거론이 되지 않았고 반대했던 분들의 염려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성 안수로 가지 않겠느냐. 슬리퍼리 슬롭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첨예하게 반대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커미티에 있었던 여자 세 분이 참 멋있게 발언을 함으로써 끝났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아마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처음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커뮤니티 멤버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분이 쭉 쉐어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로나 집사나 목사의 타이틀을 원하지 않는다. 오피스를 원하지 않는다. 안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했어서 고속도로를 지금 갑니다. 60마일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헌차를 몰고 가면서 40마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비켜달라고 막 그랬더니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비유니까요. 그래서 막 비켜하게 되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는 게 내가 비켜주면 네가 속도 위반할 거 아니야. 못 비켜주겠다. 이분의 대답이 나는 절대로 법을 어길 생각이 없고 나는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교통법규대로 운전하고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비켜라. 그런데도 안 비켜주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재능이 있는 여자분들이 섬기는 길을 막고 있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로 딱 끝났을 때 총회에 모였던 전 인원이 일어나서 길이 빠졌어요. 굉장히 좋은 비유였습니다. 해리 위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뭐냐를 우리가 할 때 나는 남자니까 내가 가정의 머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당신은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당신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내가 못하는 것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라는 데만 신경을 써왔다, 뽕뽕한다. 이제부터는 그쪽에 강조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연구하고 바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분쟁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저는 다양성이라고, 많은 분들이 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죄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원인을 적을 때 저는 1번을 다양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죄성으로 보는데요. 그 죄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한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죄성이죠. There are three causes for conflict. Number one, diversity. We all think and act differently. Number two is our sinfulness. But sinfulness is divided into two. Number one, finitude. We are finite beings, so we don't know the future. We don't know the absolute truth. Number three is our fallenness. We are all fallen creatures, so we always consider what is good for me, what's in it for me. All self-centered. That's why there's always conflict.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페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좋은 비유를 드렸어요. 핸스스 디지스,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발에 칼이 꽂혀도 아픈 것은 모른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어디를 다쳤을 때 아프고 피가 나고 페인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페인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교회에도 갈등과 페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존 스타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갈등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싸움으로 우리가 꼭 해석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옳다 그르다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제 아내가 항상 저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뭐를 얘기하면 당신이 꼭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팩트를 먼저 따집니다. 노모티브하게 살지 않습니다. 파도티브하게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하다가 뭐 틀리면, 이거 왜 틀렸냐 그러면 직원들이 겁을 먹습니다. 저는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고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틀렸지 그러면 막 무서워요. 우리 한 사람들이 매우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 경찰차를 보면 브레이크 밟죠. 경찰을 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소신껏가다 잡혀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법대로 운전을 하면 경찰을 본다고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어요. 알토나 교회를 가는데 경찰 팍 그래서 와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불평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갖고 그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는 교회를 보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집중팔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고 사실은 전 직장 생활에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직장에서는 소위 시체말로 깨지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잘못한 거 아닌데도 야단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을 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저를 잘 비판하거든요. 저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저도 많이 두려워했죠. 지금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다는 한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기에 빨리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갈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찾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얼핏 보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쭉 우리가 보면 결국 그들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두 사람을 갈라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같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두 사람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교회가 더 확장되는 주권적인 역사를 해나가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20년 전에 토론토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아름다운 갈라짐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토론토의 한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선출이 됐는데 한 분이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힘든 내용이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경받던 남자 성도가 안수 집사에 선출이 됐는데 못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저는 원래 여자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수 집사가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될 겁니다.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죠. 당회에 그 문제를 내놨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교인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자녀들을 염려하는 부모들은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울 수 없다. 또 그분을 보아온 교인들은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안수집사로 세워야지.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습니다. 교회가. 답이 나오지 않죠. 쉽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교회가 크게 갈등을 하고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양쪽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수집사된 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보면 뭐 뻔한 얘기죠. 그런데 왜 일간지들이 일제히 아름다운 헤어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눈물 바다가 자기네들이 생각이 달라도 갈라지지만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안수 집사 개인을 반대했다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그들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기자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을 본 기자들이 일제히 아름다운 헤어짐이라는 기사를 제목으로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기사를 내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인간의 불일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세이카리 자리 교회에서는 뭐 사실 크게 논쟁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좀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큰 교회를 가시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그런 주제들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론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가? 때로는 우리가 얼굴이 트디서그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결론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교회는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고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항상 양보할 줄 알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이, 어떤 결정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셔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가난한 저희가 보면서 참 어떻게 사도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음 되지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과 인격을 먼저 신뢰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 그런 주장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아닌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